바이델베르그,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5절, 6절, 8절 주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5절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6절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한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8절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여섯 번째로 살펴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를 사하는 수단으로 제물을 잡아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죽임당할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하면 결국 그 행위는 그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제물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 다시 말해서 죄인인 그 자를 대리하는 대리적 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실 때 마치 죄인을 보시듯이 그렇게 죄물을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도 높아지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역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물에다가 손을 얹게 될 때 그 제물은 곧 나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신자를 대리하고 대표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할 때 비단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만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사역, 다시 말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일도 신자들인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곧 그와 연합된 모든 신자들도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즉 부활체를 입고 우리 역시도 하늘에 들어가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해져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자를 통해서 세상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혹 실족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마치 이런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께 간구하신다, 성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언뜻 이해하면 마치 신하가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청하듯이 그렇게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육체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에 충만한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지요? 그래서 원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그런 자세로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청하신다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자비와 궁유를 바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이미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땅끝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달라고 하시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지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구비하신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로 그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율법과 사탄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정죄감을 다 이제는 도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뭘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약속의 실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속사역의 효력이 각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오신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구속사역이 성취되어도 구속사역의 적용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제로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그 보물에 절대적으로 다가설 수 없고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보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구속사역을 성취하였어도 그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런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효력에 누가 참여하지요? 누가 참여합니까? 우리가 참여하지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그랬지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누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어떤 사람? 창세로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잊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우리가 믿는 바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죠. 야콥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알미니안 교리의 주창자라 하지요. 종교개혁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누가 구원받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론입니다. 이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성경적인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영생에 들어가고 일부는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복음 전파가 왜 그렇게 시급합니까? 뭐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가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아서 다 구원받을 건데. 이런 면에서 보편 구원론,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이 보편 구원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이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제적인 속죄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잠정적인 가능성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실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이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표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만족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만족.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를 실제로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만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가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인간편에서의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죄의 효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인간편에서 믿고 회개하는 이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아니하면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 누구의 죄도 사하지 못한 셈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아무도 만약에 믿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실제로 각 사람들에게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사역은 철저하게 인간의 믿음에 의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구속사역이, 속죄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언뜻 보면 실제로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큰 함정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선택은 누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아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는 것을 예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이 믿을 것인가 아니면 B라는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가 믿을지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을 사람을 선택하니까 결국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어떤 말씀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인지 미리 아셨다라는 그 사전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안다라는 이 말, 이 안다라는 말은 결혼 관계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알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러면 미리 안다는 말이 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안다라는 이 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또 이해해야 되는가? 아모스 3장 2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3장 2절. 1277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다른 족속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지요.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지.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말을 믿을 줄 알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뜻이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효력이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원의 중심이 어디에 가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되면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셔야 믿고 회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인간이 믿을 가능성이 인간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타락한 자연인,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회개하고 믿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믿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타락한 자 안에도 언제든지 마음을 먹기만 하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 역시도 사람이 언제든지 갖고자 하면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야 이들의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상당한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돌아가셨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어디에 액센트가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돼요? 회심 이런 것들이 강조되죠. 그런데 언뜻 보면 상당히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믿음과 결단 이런 것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일 것 같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버리고 마는가?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부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은 흔들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끝까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할까 부인하지 않을까라는 그 조바심으로 만약에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성삼위일체 교리의 혼돈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보편 속절론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일부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현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일부 복음을 적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일부 택하시고 일부에게만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 간에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실컷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그 효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생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히 알미니안 교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간편에서 언제든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유기되어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자임을 알면서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마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속죄사역에 의해서 구원은 획득했지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 구속사역을 이루기는 했지만 각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지는 못하는 실패한 혹은 부분적인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반격을 가하는 그런 근거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생들도 잘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 이처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개는 이 말씀을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자기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처럼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뭘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세상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17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그럼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세상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심판하에 있는 세상. 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적대관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가리키지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범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을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혹은 세상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사랑했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9절을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저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선택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는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이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되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은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 믿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덜 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히려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선택받은 사람임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면 믿음과 회개로 드러나는데 믿음과 회개로 드러나는 일들은 복음을 들어야 믿음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실제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사실은 칼빈주의자요, 개혁주의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그러나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선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가능성만 열어놓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효과적이 될지 효과적이 안 될지는 개인에게 맡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쯤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반은 너희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알미니안의 구원의 교리와 그 다음에 개혁주의의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칼빈주의자에게 있어서 속죄는 시내를 시내 있죠. 흐르는 시내. 시내를 가로질러 건너편에 닿은 좁은 다리와 같고 시내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닿아 있는 좁은 다리와 같고 알미니안 주의자에게 있어서 속죄는 단지 시내의 중간까지만 연결된 넓고 커다란 다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그 구원의 교리는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만 왔는가? 반까지만 온 거예요. 그 반은 누가 이어야 되는가? 인간이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함을 입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혹은 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런 모든 일들도 다 이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웨슨드 신앙고에서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속사역을 효과있게 적용하는 방식은 말씀과 성령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답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답에 뭐라고 묻고 있는가 하면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거룩한 공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지요? 근데 그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예가 뭡니까? 캐톨릭 처치죠. 보편적 교회.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모으시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 선택된 연합된 공동체를 당신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자를 모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의 방편이 뭔가? 이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하지요. 성찬까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지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됩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으로 전파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이 기록되지 않고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해왔다라고 하면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이 아마 손상될 것입니다. 아마 이상한 것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들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말씀 전파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점점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게을리하고 설교를 점점 축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대개 예배 시간이 대개 한 시간 남짓해요. 설교는 길어봤자 30분 이하입니다. 임직식이나 이런 데 가면 말할 것도 없지요. 설교는 5분, 10분입니다. 뭐는 많습니까? 뭐 선물 주고 받고 뭐 그런 행사들은 많지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성경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참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도외시하고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 금리 교회, 네?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 일산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지요. 이런 식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실은 참 위험한 것이고, 뭐 실제로 아말감이 금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 영혼이 그렇다고 해서 뭐 중생하겠습니까? 네? 틀니가 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항상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고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일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선택이요,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믿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근거가 일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면 구원처럼 불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부침에 따라, 내 신앙생활의 그 열심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처럼 불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하고, 때로 우리 스스로 구원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진 자처럼 그렇게 이해하여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행한 바 우러운 행위에 근거하거나 나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 모든 수단들을 다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으로 6일 동안 엉망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신자들을 구원하는, 참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은혜에 대한 참된 체험과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지 않는데 참으로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오, 성인께서 감동하시지 않는데 아무리 참으로 달변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성인께서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강구하는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